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읽었습니다. 블레셋의 다섯 방백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기로 했습니다. 블레셋은 다섯 개 성읍 도시로 되어져 있었는데 각 도시마다 왕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이 왕들의 연합을 해서 블레셋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 다섯 왕들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왕이 바로 다윗이 가 있던 바로 가드 왕 아기스, 이 아기스가 우두머리 왕이었습니다. 이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너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도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에 다윗을 부른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에서 졌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선한 왕이 아니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늘 쫓아다니는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늘 그는 이겼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단적으로 사울이 어떻게 전쟁에서 했는지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는 모든 대저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암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이겼죠. 근데 사실은 사울 왕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물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 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지지 않고 늘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안에 주변국들의 그 침범을 막으셨다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왕이 가는 곳마다 이길 수가 있었고 또 웬만한 전쟁은 주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장군이 암말렉과 더불어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 장군의 칼날에 있지 아니하였고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던 모세의 손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와 똑같습니다. 전쟁이 칼과 총과 대포를 가지고 싸우는 그 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뒤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 성도에 의해서 좌우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아무리 포를 쏘고 그리고 해포탄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전쟁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서해에 이 서해를 우리나라 그 서해 황해를 장악을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서해 쪽에 이제 띄우게 되었습니다. 항공모함을 띄우게 되어주면은 우리나라 전역이 그들의 전투기의 작전권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굉장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이 핵무기, 이 핵무기를 갖추고 있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남쪽에는 일본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서 이렇게 말을 해도 함부로 우리가 대항하지 못하고 당해야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아주고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적의 침략을 막으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데요. 사울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 그러셨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선포를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변함없이 늘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죠. 탄식하면서 그는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사울 왕과 같은 이런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는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주님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시냐 하면은 탄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누가 탄식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이 자연 만물들이, 자연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바라보기에 자연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서로 먹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도망을 가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벌레들에 의해서 나무들이 잠식을 당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속에 탄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고래들이 밀려와서 죽게 되어지는 거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무엇인가가 분명히 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자연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일어나도 이전 허리케인과는 다릅니다. 토네이도가 일어나는데요.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가 작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탄식한다 그랬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은 제대로 된 성도들이라면은 그들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민족을 가슴에 품고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민족을 보호하시고 막으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사울 왕을 보면은 그는 멸망을 받아서 죽어야 될 그런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시고 그의 그 탄식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이 일을 감당을 하고 난 그 이후에는 사무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 이후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는 그날 동안에 그는 늘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했죠. 내가 결단코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의 이름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는 늘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어느 누구도 상대하지 못했지만 그때도 이 사무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사울왕의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을 역사 속에 드러내셔서 그 이 골리앗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군대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던 사무엘이 이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죄임을 알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이 몇 년 사이에 많은 분들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줘야 됩니까? 늘 하나님 앞에 이민족을 품고 이민족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던 믿음의 우리 거장들, 믿음의 선배들이 한 분, 두 분 떠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이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다. 사무엘처럼 우리 교회에도 늘 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계셨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 빈자리, 그분이 기도하던 그 자리, 그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분이 계셨지 이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빈자리는 하나님 제가 채우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이 기도하던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가슴에 품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내가 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죠. 아멘 해놓고 난 다음에 안 하면 안 되니까 아멘을 잘 못하시겠죠. 그래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사무엘과 같이 완벽한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 제가 채우겠습니다. 아멘. 그래도 안 하시겠다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지켜주셨죠. 근데 그 사무엘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점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쫓아내었었죠. 이것은 그냥 정책적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동요할 것 같아서 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히 겉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치며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자 얼마 전에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었는데요. 그때는 사울이 그들을 쉽게 물리쳤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포위해서 잡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죠. 그때요 사울 왕이 전혀 요동함이 없이 3천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아주 쉽게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쫓아와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희한하게도 악을 행하고 있던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패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사람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여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둠밈으로도 우림으로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침묵하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겠다 말씀을 하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기회를 자꾸 주셨죠. 처음에 전쟁을 수행을 할 그때 사울이 실수했죠. 하나님 말씀을 정면적으로 위배했었습니다. 네가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제사를 지내지 말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사무엘 그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은혜를 입어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사울 왕은요 기다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버리시겠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울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진멸하라 이 말은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이 사울 왕에게 그 전쟁을 수행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요 가서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기는 하는데요. 다 안 죽입니다. 다 안 죽이고 왕도 살려왔습니다. 왕을 살려왔고 그 다음에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은 다 남기고 나쁜 것만 죽였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남겨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해서 그래서 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리고는 또 자기를 위해서 승전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사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다 취해버리는 이런 일을 저질렀었습니다.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행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나중에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요 다윗이 수금을 이렇게 타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악령이 임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더니 사울왕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악령이 떠나가고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되어지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지 아니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었죠.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되는데 사울이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끝까지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을 하십니다. 전쟁을 허용을 하시는데 그 전쟁에서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끝까지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다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살던 사람도 다급한 일이 생기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로봇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늘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저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딱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왕창 도와주실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이제 조금씩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딱 정해놓고 그게 그대로 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세세하게 살펴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왕창 도와주시느냐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31장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겠다. 즉 보여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의 그 죄가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도록 하시겠다.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늘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왕창 쏟아부어 주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개를 이 얼굴을 감추어버리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을 그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남아있을 때에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을 때에 빨리 돌이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보게 되거든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려져 가시거든 그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잘못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풀려져 나갈 때, 그때요, 아, 하나님 내 편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것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은 내 편이다.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 사람들이 이 다윗이 성에 갇혔을 때에, 성에 들어갔을 때에 신고를 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으러 오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가 성문이 있는, 문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내가 그를 잡을 수 있겠다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일이 잘 풀려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고 있었어요. 착각입니다. 그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을 때에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내 가운데 조그만 것이라도 임하고 있을 그때에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다급할 때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세게 기도하지 않아도 뭘 해도 다 잘 돼 혹시 이런 분이 계시면요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것이 사인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 전쟁에 임하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라고 할지라도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때가 늦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설령 이 전쟁에서 하나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칼에 찔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엎드리게 되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마 여러분들 생각과 조금 다른 말씀일 텐데요. 이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늘 범하다가 이제 이 시삭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너무 죄악에 관영하고 있으니까 원래 하나님은요 죄악에 계속해서 관영하면은 그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왕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었습니다.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얼마만큼 구원한다고요? 조금 구원한다 그랬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금 구원하여. 다 구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늘 범하고 있다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딱 엎드리게 되면은 그래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러면서 왕창 쏟아부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조금 구원해 주십니다. 조금 그러면서 지켜보는 것이죠. 그의 인격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여져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지 그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는지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창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조금 구원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역대하 12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이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이요 스스로 겸비한 이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 겸비하는 것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셨는데요 온전히 다 구해준 것이 아니라 다 멸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조금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평소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소의 삶을 하나씩 다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온전히 건들고 있다가 한번 왕창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왕창 다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연단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그 오래된 죄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살 수 있는 길을 최악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열어놓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요? 그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말씀을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렸더라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다는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은 구원을 해 주셨을 겁니다. 조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아셔야 됩니다. 조금은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사울 왕은 죽는다 하더라도 그의 두 아들들은 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도 마지막에 살려줄 수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을 이용해서 귀신을 접해서 그리고 점을 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이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 다 쫓아내었던 것, 박수 무당을 다 쫓아내었던 것은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급하니까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그가 찾아갔죠. 사울은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 테스트에서 그냥 넘어진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순간이라도 그가 엎드렸더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에게 임하였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28장 읽어보게 되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접한 여인에게 갔더니요 처음에는 이 여인이 몰랐는데 신이 이렇게 딱 임하면서 보니까 이 자기의 신분을 가리고 있던 이 사울이요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막 두려워 떨죠. 왜냐하면은 사울 왕이 다 죽이고 내 쫓았었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사울 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사무엘을 좀 불러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을 이 접신녀를 통해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갈 때까지 다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싫어했는데 사울 왕이 지금 접신한 사람을 찾아서 사무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이 여인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염이 있고 이런 옷을 입었고 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가 사무엘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 앞에 신접한 여인 앞에 이 사울 왕이요 엎드려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은요, 사무엘의 생전에 그 목소리를 흉내를 내죠.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귀신이 임하게 되어지면요, 그 흉내를 다, 목소리를 다 흉내를 내고 또 이런 모양도 흉내를 냅니다. 그게 혹하면 안 됩니다. 나는 너의 몇 대 손 할아버지다. 거짓말입니다. 그 조상을 빙자한 귀신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귀신이, 사무엘을 빙자한 귀신이 이 접신녀에게 와서 말을 해주죠.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 너도 죽을 것이고 너의 아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참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실은 이 사울왕을 죽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실수투성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오매불망 계속 좀 바라보면 참 좋았을 텐데 그가 계속해서 의지하지 못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서 그를 의지해서 1년 4개월을 살았었죠.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한 편도 없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약탈을 일삼고 아기스의 눈치를 보고 그의 비위를 맞추고 이런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참 제가 이 다윗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냥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참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 그렇게 하냐면요. 그 저희 집에 보면은 가면은 이 어른 주먹 한 두 개 정도 이 정도 되어지는 강아지 한 마리 있습니다. 조그만 강아지인데요. 참 보면 이뻐요. 요만한 강아지가. 근데 엄마가 아내가 이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요. 아이들은 여러 번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밥 먹으러 와라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재빨리 달려오는 존재가 그 녀석입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움직이지를 않고 딱 쳐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밥을 먹고 있으면요, 계속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민망해요. 그래서 가 그러면요 뒤를 쳐다보면서 갑니다. 갔다가 어느 순간 보면 또 그 자리에 와가지고 딱 쳐다보고 있어요. 아내와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밥을 먹다가 반찬 절대로 주지 말자. 그런데요, 늘 바라보고 있는 그 애처로운 눈빛, 그 눈빛을 가만히 보면요, 아내와 제가 참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고기를요, 물에다 씻어가지고 결국은 줍니다. 그게 결국은 줘요. 주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줍니다. 주고 싶어요.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개를 보면서요, 참 우리 개만도 못한 사람이다. 개만도 못한 개는요, 늘 그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한 개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늘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못 바라봅니다. 그거 못 바라보고 엉뚱하게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매불망 주님만을 바라보던 거기에서 돌아서서 이제 내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내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다윗이요, 결국은 자기의 종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빼어서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기스는 철저하게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기스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충성을 한번 시험을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철저하게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요,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자라고 말을 했을 때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는요, 태연한 척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싸우러 나가야죠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빼어야만 되는 이 진퇴양난, 참 비참함 속에 빠졌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도 도착을 하게 되는 곳이 빼도 박도 못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라도요, 사실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실 이럴 때 빨리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다가 결국 내 백성, 내가 결국은 왕이 되어져야 될 내 백성을 향해서 칼을 빼어야만 되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요, 너무 곤고했었습니다. 큰 소리는 치고 나왔지만 너무 곤고하죠.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길을 보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보아도 길이 없는 그 상황이라도 일단 엎드리기만 하면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조금 은혜를 주십니다. 조금 은혜 주신다고요. 많이는 안 주셔도 조금은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쳤죠.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되려 큰 소리를 치고 나왔지만 이 마음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요, 그는 그가 왕이 되어야 될 그 백성을 향해서 칼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윗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왕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봐주었던 이 아기스 왕에게도 그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선대하고 있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비참한 그런 상황에 빠졌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또 사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그 악한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도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큰 소리 칠 때가 아니고 회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다른 네 명의 왕들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왜 우리와 함께 나가냐고, 그가 우리를 아마 반역할 것이라고, 우리를 죽이고 그의 주 왕이신 왕인 사울과 화친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가 누구냐고, 그가 사울은 천천히요, 그가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던 그 용맹한 다윗이 아니냐고, 절대 우리는 같이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결국 다윗을 전쟁에서 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다윗이요, 왜 나를 전쟁에서 빼냐, 내가 무엇을 했냐,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당신이 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되려 큰 소리를 치면서 전쟁에서 빠지게 되어지는 이 큰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빠지게 해주신 것이죠.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기도도 하지 않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면 그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는요,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된통 얻어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다,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그게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서 회개했더라면은 이 30장에 일어날 이 비참한 비극은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30장에서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은 다윗에게는 또 다른 긴 광야의 생활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울도 쉬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다윗이 실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1년 4개월을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를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했을 때 아,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나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